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9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네, 홍 기자랑 저랑 네. 오늘 또 유의미한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네,
제목부터 흥미로웠어요.
네, 제목이 뭐죠?
제목이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라는 제목의 책인데 저는 이 책 읽고 이거는 꼭 듣동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최시연 학술연구 교수의 여성학 박사 학위 논문이었던 것을 다시 갈무리해서 정리해서 엮은 책인데요. 책 뒤에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한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계급 상승의 욕망과 젠더 권력의 은밀한 격전지 부동산. 네. 이게 정말 가정경제에 충실한 집사람이 되기 위해 부동산에 뛰어든 여성들의 주거 생애사.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의 윗세대의 여성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집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는 저의 대입을 해서 보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여러 차원에서 대입을 하면서 책을 봤어요.
맞아요. 저희가 또 세상 돌아간 얘기 하는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활인으로서도 부동산이 정말 고민거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정말 고민거리라서 늘 부동산 이야기 해달라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 이 책의 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딱 들어서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 책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를 쓰신 최시연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이번에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라는 책을 썼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학술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작년에 이 책의 이게 기본이 된 박사 논문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여성학으로 받았습니다.
아, 여성학 중에서도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치 경제 쪽에 좀 네. 포커스를 두고 연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정치 경제학 쪽에서도 가족에 관심을 갖고 가족을 젠더 관점에서 또 계급 관점에서 보고 있는 연구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뭐 교수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사실 저는 뭐 평범하다고 하면은 평범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서른이 넘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뭐 여성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은 학부 때부터 갖고 있긴 했는데 직장 생활 들어갔는데 IT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뭔가 선진적이고 그런 네. 차별이 조금 덜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노동 시장에서 느끼는 성차별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아 이건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왔죠. 근데 또 막상 그걸 그렇다고 직장을 박차고 나가기엔 다 아시겠지만 먹고 사니즘 때문에 그렇죠. 예, 먹고 사는 문제라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하거나 뭐 그렇게 하긴 어려웠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직장 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당시엔 또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뭐 여성과 노동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대학원에 좀 들어왔고 그래서 직장 생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경제, 뭐 돈, 세속적인 거 이런 네. 거에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서. 근데 돈 버는 일은 쉽지 않지만 사실 너무 중요하고 그럼요. 특히 저는 여성주의자로 저를 정치하고 있는데 저의 자율성이나 안정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고
없죠.
예, 뚝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한테는 취업시장도 너무 좁고 막상 들어가도 차별을 많이 받고 또 일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을 이런저런 타협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기획도 계속해서 다르게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와서 처음 한 연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한 15년 전입니다. 옛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한 연구가 취집 연구였어요.
취집.
취집이라는 말 알고 계세요?
15년 전에 많이 썼던.
그렇죠. 많이 썼던 말이니까.
취업하듯이 시집을
그렇죠.
간다. 이런 표현이죠.
예, 예, 예. 시집을 취업으로 여기면서 네. 이제 결혼을 택하는 이제 그런 여성들, 특히 이제 고학력 사무직 여성들을 이제 취집한다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제 또래에 그런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두 명의 동료랑 같이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당시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우리 셋 중에 이렇게 고학력이면 사무직으로 일하는 여자들이 결혼과 일을 되게 갈등하는 걸로 많이 여겼었고, 취집이라는 이야기, 말을 쓰진 않지만, 뭐, 누가 직장 상사가 괴롭히거나, 뭐 차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 나 빨리 관두고 결혼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런 옵션이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정말 그게 진짜 옵션인가. 선택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 얘기가 이상하면서도 뭔가 이거는 좀 얘기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열받으면 이직을 생각하거나 복수를 생각하지.
그렇죠. 결혼해버릴까라고
그렇죠.
하지
그렇게
않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나 남자를 사실은 그 더러운 직장을 못 그만두는 거는 돈 때문인데 여성한테는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우고 뭐 가정을 가꾸는 일이 왜 경제적인 실천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사유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학을 이제 공부한 학생으로서 이렇게 당위적으로 결혼을 받아들이던 분위기에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이용하던 당시 분위기 전환에서 어떤 개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결혼까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안정과 지위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됐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되게 피부에 와닿는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세속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이현 기자도 그런데요.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먹고사니즘이 네, 최고의 네, 그
세속적이고 네, 네, 현실적이지만
그렇죠.
근데 너무 중요한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네, 일이죠.
제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주제였던 네, 것 같아요. 그 사실 근데 내 집 마련이란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다들 정말 뭐
그렇죠.
모두의 꿈처럼 여기는 그런 건데 하필 이 주제를 중산층 여성의 문제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문제 다들 날리고 맨날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뭐 수요와 공급, 뭐 정책과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성들이 이 일을 계속 자기 일로 여겨온 것은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가족의 문제라는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책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여성의 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것 같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남성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남성 생계 부양 모델이라고 하는 남성 가장과 그 여성 전업주부 모델이라고 하는 이게 언제적 얘기냐 싶은 이제 이런 모델이 이제는 옛날 모델이 되어버리기도 했고 이제 맞벌이도 보편화되어 있고 싱글로 사는 것도 임시적인 삶이 아니라 계속 나는 싱글로 살겠다라고 하는 비혼 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은 다 이제 남녀노소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제가 이제 연구 때문에도 부동산 관련한 인터넷 카페 같은 거 가보면은 남성분들이 정말 젊은 남성분들이
그렇죠.
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보는데 그거는 저는 또 한 최근 20년간 노동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했고 정년직이 드물어지고 있고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평생이라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남녀를 막론하고 급속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버는 어떤 노동소득 뭐 이런 것보다는 자본소득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구조가 남성들한테도 이제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를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도 대중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노골화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중산층 여성에게만 그 열망이 있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열망을 구체적으로 이거 자기의 일이다라고 여기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자기 일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집을 구하고 비교해보고 최종 결정에 가장 많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가족에게 있는 그 내 집 마련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일로 여기는가. 그런 질문을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여성의 일로 이 일이 여겨지게 만든 그런 구조가 있어왔다라고 하는 논의를 이 책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한 어떤 집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구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계산기를 두들겨서 뭐 이익과 손해 이렇게만 따져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들한테는 이 일이 뭐 자녀 양육이라거나 뭐 살림을 만든다거나 뭐 경제를 이끈다거나 이런 일들이 꼭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 집을 구하는 문제와 살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꼭 돈을 버는 일이나 뭐 주거 안정 이런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이나 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동시적으로 고려되고 또 이것이 여성들에게 중요한 어떤 뭐 책임? 규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 가족과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젠더 문제와 주택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연결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좀 강조를 하면 주택 문제가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좀 문화적인 요인을 같이 고려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제 젊은 남성들도 부동산에 관심 갖는다고 하지만 그런 젊은 남성들이 쓴 부동산 책을 봐도요. 항상 그 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 아는 여자 형제 아니면 와이프 하다못해 아는 직장 동료라도 꼭 여자 지인을 데려가서 집을 보게 하라라는 예. 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희한하다.
뭔가 되게 이런 일은 여자가 야무지게 잘해라는 그치. 인식이 굉장히 저희 뭐 어머니, 할머니 세대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인식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인식이 어떻게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출생한 25명의 여성이 익명의 구술자로 등장한다는 점이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생애 그리고 아마도 이건 가족한테도 쉽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솔직한 생각들도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하시고 인터뷰를 하실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과 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건지 좀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기자로서 궁금했어요.
저도 이렇게 섭외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뭐 나름의 비하인드가 있긴 한데요. 이건 또 이 팟캐스트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또 방송 뒤에 조금 네, 말씀을 드려보기도 네.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연구가 사실은 투기가 여성의 일이다라고 되게 관습적으로 생각했었던 어떤 통념, 뭐 상식 이런 것을 경험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투기라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밝힌다는 점에서 이제 상식과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경험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뭐 정말 30명 넘는 사람들 만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생애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인생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된 건데요. 보통 남자들이 하는 투자는 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혹은 남자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도 그걸 다 투자라고 부르지만 여성이 집을 사고 파는 일은 다 투기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관습적인 통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차별적인 시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었던 그런 관습이나 상식, 통념 같은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를 굉장히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 경험과 상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래서 여자들을 여러 명 만나가지고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들이 집을 갖고 싶어하고 또 구하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이 투기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다층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익명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섭외도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게시판에 뭐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었고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좀 아름아름 이렇게 구하게 되었고 뭐 책에도 썼지만 제가 오래 알고 있었던 지인들도 몇몇 있는데 사실은 이 연구 때문에 생전 처음 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인터뷰는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본인이 자기의 기억에 첫 번째로 남아있는 집 때부터 지금에 오기까지의 집을 하나씩 설명을 제가 좀 듣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 기자분들도 내가 정말 현난쟁일 때 내 집이 어땠나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그 다음 집으로 이사 가게 된 계기가 뭐였나. 그리고 그때 뭐 누가 뭐 아버지가 뭐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집이 폭삭 망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누가 아팠다거나 그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유년기를 어서 보내고 뭐 10대 때 어떻게 보내고 뭐 지금 성인 때까지 어떻게 왔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조금 커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아빠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뭐 그 집을 샀다라거나 그때 뭐가 주식이 터져가지고 뭐 네, 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 뭐 굉장히 저는 이사를 아주 많이 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 집의 히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때 그 집에서 있었던 일, 그때 내 방의 뭐 구조, 뭐 그때 우리 거실이 어땠고, 뭐 너무 좁았는데 어땠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 집부터 뭐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거나 그때 가족들의 관계라거나 뭐 그 집에 있었던 특별한 기억, 이런 이야기들을 연결을 하면서 자기 현재의 집과 많이 연결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결 짓는다. 어떤 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에피소드는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 서울이 막 난개발되던 시절에는 제가 만났던 인터뷰 중에서 시골에서 온 가족이 정말 그냥 같이 살아보려고 막 그냥 맨몸에 그냥 몇 개 집만 가지고 막 서울로 이주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뷰 중 한 분이 그 시기에 시골에서 온 가족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달 동네라고 하는 네. 그런 산등성이 막 그렇게 무허가 판잣줄을 막 지어서 집 안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막 이랬었던 그 당시에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았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는 그 여러 식구가 뭐 그때는 형제도 많으니까 여러 식구가 한 집에 살면서 난방도 잘 안 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밥상을 차리면은 밥상이 얼어붙어서 막 그 국그릇 밥그릇이 막 이렇게 그 스케이트를 샀다는 거예요. 밥상 네. 위에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 그 집에서 어떤 풍경이었을까를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서울에 괜찮은 동네에 청약이 돼서 네, 괜찮은 데서 청약이 돼서 입주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 청약 취소를 하셨거든요.
왜요?
그 이유가 그 아파트가 언덕배기에 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브랜드 아파트고 남들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억은 그냥 바로 벌었다. 이렇게 할 만한 집이었는데 이분은 왠지 당신 기억에는 그 어렸을 때, 그 아기 때, 어렸을 때 말고 열 몇 살도 안 됐을 때 그 산등성이에 막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었던 그 언덕배기의 집이 자신의 이제 새로 당첨된 그 집과 너무 겹쳐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 집에 살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덕배기에 있으니까 딸이 20대인데 딸이 출퇴근하는 길이 너무 어둡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면서 결국 청약 취소를 했는데 몇 년 뒤에 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실 때 너무 후회를 막 하시는 네, 거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나 미쳤다. 내 정신이 나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치. 사람이 집을 사고 팔고 구할 때는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인생에서.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소비고 그리고 집에 살아보면 거의 집이 내 몸과 그렇죠. 같아지잖아요. 네. 내 피부 같아지고 그런데 참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해도 별로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집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청약을 포기했는데 지금은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집값이.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한테 막 보여주셨거든요. 검색해서 여기라면서. 근데 정말 굉장히 비싼. 예, 제가 봐도 너무 아이고. 좋은 아파트. 네. 였는데 그분님 그래서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자책을 하고 지금도 꿈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들으면 사람들한테 집에 대한 게 그렇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 이런 것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생각보다 제가 이제 책에는 그런 내용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 줄기랑은 조금 멀어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미신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집을 왜 사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목적 막 이런 거가 있겠지? 말하면서 들어보면은 아니 그냥 갔는데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맞아 집 살 때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쵸?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야지. 네. 별로 살 생각 없었는데 풍경이 너무 좋았어. 뭐 부엌이 나는 너무 내 집이 살던 집이 부엌이 좁아서 내가 너무 일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집은 부엌이 크더라고. 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이유로 막 그냥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샀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뭐. 아파트 단지에 그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의 기운이 뭔가 나를 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책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사람들한테 집을 사고 팔고 내가 살 집을 구하는 일은 정말 여러 가지 우연이 작동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떤 분은 이제 부동산에서 집이 나왔다고 한번 가보라 잤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전망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예요. 그분 마음에. 그래서 너무 꽂혔죠. 근데 사실은 그 집주인이 가격을 좀 높게 올려서 사실 내고를 좀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꽂힌 티를 너무 많이 내서 그냥 제가 내고를 못하고 몇 천만 원 더 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샀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가격이고 뭐고 정말 어차피 내가 큰돈 쓰는데 내 취향에 맞으면 그냥 살고 싶은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복잡한 것들이 사실은 잘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집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뭐 돈, 뭐 경제적인 의미, 방어할 수 있는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자기 역사가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더더구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인터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경제적인 접근, 경제주의적인 접근 이런 거나 혹은 뭐 투기는 나쁘다, 좋다 이런 도덕적인 뿐만이 아니라 좀 사람들의 이야기나 경험 속에서 좀 집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첫 집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집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이다 보면은 자꾸 개인사들이 막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연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사연이 있고
그건 엄마의 결단이었어. 그렇지. 아빠의 미스였어. 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사까지 다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보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 멘트들이 나왔군요.
그렇죠. 전 굉장히 인터뷰가 재밌었고 아, 정말 사람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연이 있구나.
맞아요.
다 사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정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뼈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 뭐 부동산 투자를 뭐 부모님이 잘한 케이스도 있고, 뭐 원래는 주거 걱정 없이 살다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진 케이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막 담겨 있고, 저희 세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 굉장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례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아가지고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뭐 그때 뭐 분당을 택했다면
맞아요.
그것도 정말 흔하게 많이 들었던 그쵸. 케이스고
딱 우리 세대가 IMF 때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맞아. 막 이때 막 부모님들이 막 방황을 막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그렇죠. 많은 가정이 그런 과정들이 또 책에 막 잘 담겨 있어 가지고
뭐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돼. 막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네, 막 그때 또 막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잘 안정되게 살다가 그런 경험들이 저의 또 가족의 경험과 또 많이 겹쳐 보여 가지고 흥미롭게 봤죠.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많이 했던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들인데 그걸 아주 객관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두셔서 그것도 또 약간 오 그래 나의 경우는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또 했어요.
맞아요.
읽으면서.
그리고 뭔가 투자, 뭐 투기 이런 단어가 사실은 어떤 걸 투자라고 하고 어떤 걸 투기라고 할 것이냐 주택에 대해서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구분짓기가.
모호하죠. 모호하죠.
네. 그래서 주택실천이라고 책에서 표현을 하신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었어요.
주택실천은 어떤 의미들을 좀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주택실천이라는 말을 사실은 사람들한테 제가 저는 한 번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안 꺼냈는데 제가 논문을 막 쓰고 있을 때 무슨 논문 써? 많이 물어보거든요. 주변의 동료들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너 부동산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 부동산 투기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아, 사람들한테 이미 집이 부동산으로 넘어간 것 같다. 나는 주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이미 아, 부동산 연구. 이렇게 바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투자나 투기라는 말도 제가 뭐 프롤로그에 쓰기도 했지만,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여성들이 한 일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정말 뭐 투자인지, 또 투기인지, 그렇다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주거를 목적으로만 산 것인지도 명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삶에서 그런 그 집에 관련된 일들은 사실 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집을 누가 그렇게 떡하니 사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좋은 가치 있는 집을 사고 싶고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사고 싶고 그런데 이것을 여성들이 했을 때 다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투자랑 투기의 구분도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주택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한테 여성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 일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믿고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은 단순히 집을 하나 사고 팔고 뭐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를 사기까지 정말 월세에서 시작해서 월세에서 전세를 가고 또 전세에서 돈을 모아서 또 다시 집을 사고 또 팔고 어디를 세를 주고 이런 일을 좀 연속적인 과정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한 일이 굉장히 다양한 것과 중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왜 그 동네에 집을 샀냐 그러면은 너무 이유가 다양한 거예요. 뭐 아이 때문에도 있고 뭐 나이가 드신 부모 때문에도 있고 뭐 남편의 직장 때문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혹은 집에 뭐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서 이사를 가야 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의미로만은 포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택 실천이라는 말을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그 일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와 과정들을 좀 포괄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혹시 구술자로 만나신 분들 중에 어떤 이 책에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자가 있었을까요?
뭐 다양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들 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평범한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산층이라는 계급성을 저는 좀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시에서 집을 가져본 적 있거나 뭐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을 주로 제가 타겟팅을 해서 쓰기는 했죠. 그렇긴 한데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어서 뭐 제가 어떤 한 분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 영실 씨 고영실 씨의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조금 더 있는 분이셨고 지금 거의 이제 70대에 가까운 분이세요. 근데 아마 이분과 가까운 생애사를 가진 여성들을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마 한 분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70년대에 교사로 일할 만큼 나름대로 고학력이었고 능력을 가진 사회적 능력을 가졌었던 분이었고 근데 이제 관행상 결혼을 하면은 일을 관둬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일을 관두고 소위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거를 네. 그 당시에 겪었던 거죠. 그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있었던 분이지만 사실 일터에서 뭐 본인은 충분히 일을 했지만 일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지위 같은 것들을 뭐 부동산 투자라거나 아이 교육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었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원래는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주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쭉 강남에 사셨죠. 전업주부로 살면서. 근데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목돈을 자기가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버는 돈 일부를 남편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 돈을 벌어오면은 일부를 떼서 약간 자기 주머니를 좀 갖고 저축도 하고 개도 굴리고 이러면서 목돈을 좀 만드셨죠. 저 인터뷰할 때도 계속 젊을 때 돈 저축해야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너무 본인이 그렇게 돈을 모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적금 얼마 하냐 막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시도 얼마나 모았냐
금방 1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건 금방이야 막 이제 이러시면서 저한테 1000만 원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강남에 사니까 동네 아파트 값이 막 80년대 90년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아 이제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아 이제 괜찮은 부동산을 사면 언젠가 오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셨고 그리고 그 목돈을 가진 걸로 남편 몰래 이렇게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사면 남편한테 들키니까 오빠 이름으로 사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세금을 또 물면서 자기 이름 바꾸고 막 이제 이런 일도 막 겪고 그랬었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 70대신데 이분은 지금도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여기가 괜찮아 여기로 이제 그런 정보도 주시고 한번 보라면서 거기가 역하고 생각보다 가깝다 막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분이 70대고 보면 할머니의 나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분한테 제가 어떤 안정적이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여전히 자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셋인데 성인 자녀가 셋인데 다 뭐 나이도 30, 40대 뭐 어려도 30대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충분히 주거 안정을 겪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든 쪼개서 이 아이들한테 안정을 만들어준다는 강박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동해야 된다. 나는 또 어디 좋은 데를 또 살아야 된다. 지금 이걸 갖고 여기 머물 수가 없다. 여기 지금 내가 뭐 그 의무 기간 끝나면 또 어딘가로 이동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박을 계속 갖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주거 불안에 대한 강박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중산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된 상태.
그렇죠.
모든 의식주가 다 안정된 상태의 계층을 이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인터뷰하셨던 대다수의 이 중산층 여성들은 본인이 일단 중산층이라는 감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을 서민이라고 표현하시기도 네, 하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무서워.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영실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평생을 그렇게 계속 이제 돈을 굴리고 그러니까, 이동하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지금도 나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뭔가 정말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따도 질문 드릴 것 같지만 네.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지금 내친 김에 여쭤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중산층이 뭘까요? 교수님? 중산층과 서민을 가르는 감각이라는 표현으로 책에도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뭐가 중산층이지?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아마 막 이 중산층의 정의, 뭐 범주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그 사회학적으로 막 정말 뭐 책 여러 권이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 변화하고 있는 범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건 좀 계속 고민 좀 되는 것 같아요. 지표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지표 뭐 학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산, 소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충분히 중산층이고 중산층 중에서도 어퍼클래스에 가까운 남들이 볼 때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 아니기 어렵죠.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그럼요. 다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신을 그래서 계층의식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줄 세워놓으면은 어느 정도 위치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자꾸 본인을 그 중간보다 중간에 세우는 걸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남들은 그렇게 보겠지. 그런데 이러면서 줄줄이 이제 왜 내가 그게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라 난 서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데는 이분들한테는 주거 불안이라고 하는 감각이 계속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난 무버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믿고 움직여야만 내가 덜 손실 보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불안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통 중산층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주가 안정되어 있다. 근데 그 의식주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갖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가 소유를 하나 갖고 있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소득이 있다. 뭐 충분히 먹고 산다. 이런 감각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얻지 않고 그걸 획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성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산층이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네가 지금 나한테 너 스스로가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느냐고 물어보는 거니? 라고 많이 되물으셨거든요. 그렇게 질문해보면은 본인은 별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산층은 그렇게 남들한테 대단히 과시할 만큼 막 플렉스를 막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상층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먹고 사는 거를 매일 걱정하고 정말 돈 걱정에 잠 못 자고 그 정도의 빈곤은 아닌 어떤 그 중간 정도의 이제 위계적인 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그래 남들한테 내가 대단히 과시할 만큼은 아니야. 그렇다고 정말 내가 가난한 거는 아니야. 이제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표현을 계속 서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주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표현이 좀 잘 사용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주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집주인이 내쫓을까봐 그렇죠. 불안에 떨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세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당장 집을 비워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사실 실질적인 주거 불안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식의 경제 불안에서 오는 주거 불안은 아니고 집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자꾸 갈아타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내가 남들만큼 산다라는 감각. 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손해다라는 감각이 있는 거죠. 갈아태서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건 손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래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도 이익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계산의 감각이라는 것이 아, 사람들 생각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제 중장년 가까운 분들이 네. 대부분 있었는데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나이로 보면 노년기잖아요. 생애 그렇죠, 과정에서 그렇죠. 저무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이제 당신들은 환갑도 지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사 안 가고 눌러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 큰 자녀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시킬 때 그 집값을 내가 좀 가능한 많이 보조해줘야 떳떳한 엄마가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자식이 고생하는 거를 봐야 되니까 그 꼴을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면도 서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는 얘네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였는데 거기서 내가 면을 잃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고 또 자식이 편안하게 사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자녀들의 주거 불안 상태를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책임이다라고 여기는 측면도 많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자산인 그 내 집을 팔거나 쪼개거나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금융 뭐 그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거나 막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기 삶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어디 머물러 있다라는 감각보다는 계속 상향을 지향하는 상향을 지향하는 것이 중산층의 습성이다라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만 내가 선망하는 어떤 식의 상향에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타자는 존재한다라는 감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중산층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본인 중산층이 아니시면 그럼 선생님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 빌딩 하나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거는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완전 상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적어도 주거 불안은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야, 이 감각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 그 정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하게 됐죠.
홍 기자랑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신조어 중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런
가만히 있으면 거지된다.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감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좀 뭐 이 책에서 아주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저는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적으로 보면은 중간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향 지향성 이런 것도 갖고 있지만 상층을 떠받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하층이 위로 중산층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또 수용해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것은 중산층이 가진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롤로그에도 박한서 작가의 말을 적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은 그 중간에 있다는 위치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또 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갈등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나 기대 같은 것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민이라고 내가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 중산층이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 이런 거는 역으로 또 상실을 해버리는 거죠. 난 서민이니까 나한테 더 이상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이니까 너 나에게 그런 책임 묻지 마 라는 식의 주장이라고 저는 좀 읽히기도 하고, 저는 이게 집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자산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걸로 환원해버리는 그런 경제주의로도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세차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중산층이 가진 강박이 그런 중산층이 가진 원래 상징적인 지위, 그러니까 개방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맡고 역할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역할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나도 불안한데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마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술자분들을 만나시면서 또 들었던 이야기, 또 그분들이 어떻게 뭐 중산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쭉 해봤는데, 저희 공지사항 잠깐 듣고 돌아와서 다른 이야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여러분? 팟빵으로 듣고 계시면 정기 후원이랑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해 주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호스트 홍상지 이현 기자와 함께 여성학자 최시연 연세대 학술연구 교수님 만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랑 저의 친구들의 주제가 집이 있고 없고,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이고, 뭐 어떻게 주거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 사면 올라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 문득 이 책을 보면서도 궁금해졌던 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택, 아파트, 이 자가에 대한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고해졌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글쎄요. 아마 사실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왜 집을 사고 싶어? 왜 자가 소유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은 별로 질문으로서 적절하지가 않죠.
당연하잖아.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집을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것은 그냥 너무 명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 이사도 안 가고,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니라 뭐 세를 들어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죠. 정말 예, 정말 모두 설치하고 싶고 구조도 바꿔보고 싶고 모두 달아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걸 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굴욕.
그렇죠. 네. 내 집이 아니니까 또 돈 쓰기 싫은 것도 있어요.
돈 쓰기 너무 싫죠.
네, 맞아.
그렇죠. 굳이 막 리모델링 하고 이러고 싶지 않죠. 내 집이
살고 살아야 되죠. 최대한 허름하게 하고 그렇죠. 나가잖아요. 벽지 막 이런 거 다 눈 감고.
그런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집에 머물면서 그런 자율성의 감각이 집에서조차 허락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욕망인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가에 대한 어떤 집착, 욕망 이런 걸 갖게 되었냐, 이런 거를 그냥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욕망, 자본 이익에 대한 경쟁적인 욕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도야 오른다라고 하는 그 투자에 대한 욕망, 그리고 또 열악한 임차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의 맞아요. 문제, 예, 그리고 하나는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 가지 정도가 진짜. 자가를 갖지 않으면은 내 삶이 전반이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히 그건 맞고 싶죠. 내 삶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본이익을 만들어야 된다는 욕망. 그래서 사야지 오르고 올라야지 또 갈아타고 또 그다음에 또 시세책 만들고 나중에 내가 세를 받아서 노후를 구성하고 이런 식의 계급 경쟁, 뭐 계급 상승, 뭐 나아가서는 계급 재생산 이런 욕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몇 안 되는 통로가 부동산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는 그럴 테고 또 하나는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도 자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차 제도가 아무래도 소유 제도보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사람들은 나는 평생 전세 살 거야 이런 사람들 별로 그렇죠. 없죠.
거의 2년에 한 번씩 갈아타야 되고 네. 집주인이 새 올려달라 그러면 그렇죠. 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책에 쓰신 표현 중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게 나의 뭔가 삶과 그런 자립이 어딘가에 되게 저당 잡혀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책에서 쓰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건데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빌려준 거죠. 네. 집주인에게. 그런데도 내가 저당 잡힌 삶을 산다고 하는 아이러니 완전히 그냥 을 중에 을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로 집주인과 갑과을이기 때문에 어디서 호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식의 사람들이 저장 잡힌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를 산다고 하는 게 월세는 전세의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전세는 자가 소유가 되기 전 단계 이렇게 임시적인 상태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네. 임차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괜찮을 수도 있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거 사다리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하우징 레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 또 자가에서 뭐 10평대에서 20평대 점점 올라가는데 사실 그게 끝이 없는 거거든요. 자가를 하면 끝이냐? 아니.
아니죠. 동네를 그쵸? 계속 바꾸죠.
동네를 바꿔줘야 되고 처음에는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였다가 이제 대단지로도 가고 싶고
신축.
네, 신축 가고 싶고 역세권 가고 싶고 그러니까 끝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하나 구하면은 강남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강남에서도 나 홀로였다가 나는 또 대단지 가보고 싶고 주상복합도 가보고 싶고 이런 욕망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런 어떤 자본이익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임차제도라는 것이 설정해놓은 그 자가소유 중심성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임차제도를 손을 보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조금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임차인을 위한 주거 보장이 굉장히 약한 상태고 특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공공임대 비율이 너무 낮아요. 공공임대가 사실은 10가구 중에 한 가구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민간에 많이 유대고 있죠.
보통 8%면은 10가구 중에 한 가구도 공공임대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거는 공공임대가 그만큼 공급도 적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나쁘잖아요. 가난 혐오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이라는 자산을 너가 충분히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갖지 않고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뭔가 쓸모없다. 이런 식의 임대인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공공임대가 그렇게 중요한 집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덜란드의 경우는 전체 주택 재고에 33%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요.
3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에 그렇죠. 사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3명 중에 3가구 중에 1가구가 공공임대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공공임대에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과도 유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공공임대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차별적인 편견 공공임대 사는 거는 뭔가 가난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죠. 누구든 살면서 한 번쯤은 공공임대를 거쳐가기도 하고 자가에 살다가 공공임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분명히 유연하게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한 뭐 수요, 공급 이런 게 많아지면 자가 소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거 방식의 다양성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사회보험이나 연금제도가 좀 탄탄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후 대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30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일할 이해가 얼마 안 남았다. 노후 보장해야 된다 지금 막 이러면서 그거는 집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무슨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보험이나 연금제도가 이제 취약하니까 노후 대책이나 혹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자산 이런 걸로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조금 더 탄탄해지면 그런 식의 사람들의 가치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우린 점점점 이제 고용 가능한 기대 시기는 점점 짧아지잖아요. 네. 40대에도 퇴직을 많이 하고 소득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데 사회복지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셀프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주식하고 아, 주식 막 부동산하고
부동산하고 진짜 연금 들고
파이어족 네. 얘기하면서
그렇죠.
아까 집이 진짜 셀프 복지에 대해서 가장 그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네요.
영목이지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아, 네. 아 그렇죠.
60대가 넘어가면 영목이지도 네. 가능하고 중요한 그러네요.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실은 사람들이 개인 복지를 집으로서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가 취약한 거는 사람들이 집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월세를 받고 소득을 얻어서 내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노후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셀프복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종부세라거나 지금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갈등이 많이 있는데 세금을 환수해서 재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사람들한테는 나의 노후의 복지를 빼앗아서 생존에 연결되는 문제로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 대한 세금은 내 노후의 어떤 소득을 너가 뺏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세금에 대한 문제라거나 재분배에 대한 문제도 사람들이 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도의 미비함이 우리를 계속 자가를 욕망하게 하는 면도 있는데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원하는 중산층의 상 이런 것들을 국가가 산업 발전 단계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죠. 정책을 낸다든지 이런 면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좀 흥미로웠던 게 전혀 몰랐던 게 그 반포의 레미안토 스티지 그 유명한 단지가 이전에 사실 불임시술자 아파트로 유명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레미안, 그 레미안이란 말을 쓰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반포주공이 큰 단지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기로는 반포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여기저기에 많이 지어졌어요. 그 아파트들을 분양하는 게 이게 공공에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 불임시술자들.
그 산하정책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그 증을 가지고 오면은 지금과 같은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혜택을 그분들이 받았 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가구가 그 불임시술자를 포함한 가구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하고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도 굉장히 그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있었나 보네요. 그런 증을 내고 막 이렇게 청약 점수를 높여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디서 증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가점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가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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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막 뉴스에 이제 막 사회면에 실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분양 가점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자녀가 몇 명 그렇죠. 이상이고 뭐 사실 뭐 지금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고 이런 가점처럼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럼 좀 산하 제한 정책들이 유효했던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쪽에 좀 가산을 주고 이게 다 정책이 또 반영이 돼 있는 나라가 권장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불과 한 20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산하 제한을 적극적으로 한 가구에게 가점을 주는 것과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을 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한 세대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가족 정책에 관여하고 그걸 또 심지어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존적인 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또 흥미로운 점이 이 중산층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처음부터 어떤 뭐 중산층 여성들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였다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뭐 주부 CEO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개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당연히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없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공적인 자산을 갖고 있거나 공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제도에 막 뛰어들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겠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집을 사는 굉장히 큰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주부 CEO라고 하는 말이 언뜻 또 들으면 뭔가 사장님 불러주는 것 같고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 같고 세련된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집을 사는 일이 단순히 뭐 그냥 복덕방 가서 뭐 누가 뭐 좋은 집 보면은 뭐 들어가서 한번 보고 괜찮네 물 틀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적이죠.
굉장히 전략적인 일이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가야 되고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집을 한번 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인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 그 주택 금융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주택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빚을 안 갖고 집을 사는 경우는
없죠.
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60%냐 50%냐 40%냐 70%냐 이제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게 사실은 단순히 그냥 한 번 빚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달이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길게 40년 동안 소득을 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금융권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주택 관련한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권에서 나오는 지식, 뭐 정보 이런 데도 민감해야 되고 단순히 옛날 현모양처, 뭐 알뜰주부 이런 담론에서처럼 뭐 근검 절약만을 해서는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않았었던 고학력 여성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막 머리를 굴리면서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이제 여성들을 옹호하는 그런 일들도 이때부터 좀 본격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또 자산을 만드는 핵심으로 간주되면서 이 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것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국가가 금융권이나 기업하고 어떨 때는 갈등하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속성을 간파해야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금융과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요구하면서 이런 호칭이 뭐 주부 CEO 이런 말들이 여성에게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주부 CEO라는 말이 언뜻 보면은 굉장히 여성을 높여주는 것 같은 네, 말이지만 사실은 그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전문화된 일을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걸 동시에 수행하면서 하는데도 여전히 여성이 가진 어떤 경제적인 능력, 실천 이런 거를 그냥 가족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렇죠. 엄마로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도 받고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번 엄마들은 얼마나 자녀들하고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눌려 살죠, 자녀들이. 엄마 거스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엄마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족 안으로만 묶어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적인 영역에서 뭔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가족의 부를 늘린 여성은 좋은 아내, 뭐 혹은 좋은 엄마라고 이제 수식이 되는데 여전히 공적인 영역에서는 복부인, 뭐 내지는 투기 세력으로 그렇죠. 이제 이름이 붙여지곤 하죠.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보이는데 또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한 논란이 이제 정치인, 남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면은 남성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해명 중에 하나가 모르는 일이다. 집사람이 한 일이다. 라는 변명 정말 자주 보잖아요.
그게 또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분위기라는 것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성들이 책에도 이렇게 더티워크라고 표현하셨던데 이런 더러운 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을 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떠맡게 되었는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집을 정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발품 팔아서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을 사는 일이나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한 번 뭐 사면 띡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상당한 시간과 뭐 청약을 한 번 하려고 해도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네.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내 주소를 가져야 되고 세대주의해야 되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내 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 작업과 실전과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필요한 일인데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자본, 그러니까 문화적인 자본, 주변의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도 투여가 되고 노동이 투여되는 게 복잡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 일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수행해온 굉장히 보편적인 가족 돌봄, 뭐 자녀 교육, 가사 노동 이것과 그냥 저는 하나의 한 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이 일을 수행한 것에는 그 일과 겹쳐지지 않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보통은 동시적으로 수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발을 막 많이 하던 시기에 정부가 사실은 정치적인 정당성 그 시기에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군부 독재를 하고 이러면서.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불만을 갖기보다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그때는 마이홈 작전 이런 말도 막 이렇게 표어로 만들어서 포스터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사 현장 가면은 막 그런 포스터가 붙여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캠페인을 막 하면서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전주의 프로젝트로서 많이 가동을 했었고 이런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에게 뭐 아이 키우고 뭐 가사를 하고 이런 여성들에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졌었던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일이 여성들이 살림으로 가정을 꾸리면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했었던 여성들이 그것이 자발적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오래된 자기의 의무이자 책임 규범으로 여겼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여성들이 한 이 주택 실천이 그 한간에서는 저는 이제 더티워크라고 표현했는데 더티워크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은 실제로 남성 가장이 오히려 부동산 자산을 통한 자기의 어떤 자산의 확장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욕망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모하지만 근데 그에 따른 사실 실패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집 샀다고 오르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 실패라든가 혹은 그것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뭐 탈세 뭐 혹은 불법 이런 문제들이 외부에 드러나면 그에 따르는 실패에 뭐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부인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뭐 거리두기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수사학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은 각각의 가정에선 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남성 중심적인 수사학 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조금 저희보다는 조금 윗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 생각이 많이 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곱씹게 되었던 사례자 이야기는 64년생인 정수연 씨 네. 이야기예요. 네. 이분 어떤 분이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분의 생각은 이제 여성이 남편이나 원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면 여성주의자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교수님이 풀어서 표현해주신 거였고 정수연 씨 본인 워딩으로는 네. 집은 있어야 돼. 이놈의 혼탁한 세상에서.
네.
로 표현되는 이 생각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네.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난해에 이제 막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한참 많고 이럴 때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경제 기초 지식 전하는 코너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기획 의도도 상당히 이거랑 비슷한 마음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제 저도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아, 이게 결국은 정도의 차이일 뿐, 뭐, 이분도 그랬듯이 결국은 투기 감각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딜레마가 항상 제 안에 있어서 굉장히 곱씹게 되는 사례였거든요. 또 뭐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나 이런 요즘 청년층은 이 정수연 씨 사례랑 좀 비슷한 마음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 재테크나 이런 데 관심 갖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좀 청년층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는 많이 담아주진 못하셨지만 좀 짧게나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교수님이랑.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다 평범한 분들이고 기자님도 그런 그 투자에 대한 뭐 불안과 욕망 이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셨고 정도의 차이지 아, 나한테도 사실 투기 감각이 내재와 있다라는 사실 그게 이제 성찰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을 갖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분리가 되지는 않는 게 저는 사람들의 평범한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집을 부동산이라고 보고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저는 주식 투자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집을 갖고 또 시세 차익을 보고 또 다른 집을 또 투자해서 소유하고 월세를 받아서 세입자를 들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주거권과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책을 쓰면서 많이 하게 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젊은 여성들도 부동산에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주식 투자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권, 자립, 그 나의 독립, 나의 자율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과 정말 아주 긴밀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근데 저는 내가 내 집을 갖고 나의 안정감을 가지고 또 시세 차익도 얻고 또 운이 좋으면 세도 받으면서 사는 게 내 자율성과 나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사생활도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일은 그냥 이 공동체, 이 시민사회 전반에 속한 누군가의 주거 생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채권, 주식 이런 것과는 달리 토지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제한적인 자원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은 저기 시골에 있는 농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좋은 역세권에 괜찮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원하고 꼭 그것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소박한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투자자랑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죠. 그만큼 이건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가 필요한 그렇죠. 것이니까.
예, 실질적인 거기도 하고 또 이것은 정말 희소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연구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다라고 한 워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부동산 투자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이 어떤 도시 부동산이라고 한정을 치면. 근데 나는 나 혼자서 착한 집주인이 될 거야. 나는 착한 집주인이 돼서 세입자한테 별로 올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수준에 맞춰서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이게 부동산 생태계에서는 또 나 혼자 그렇게 독고다이로 착한 집주인이 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걸 막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점점 내가 내 집을 사서 내 삶을 안정시키고 내 자율성을 보장받고 자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박하고 좋은 욕망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내가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이익을 얻고 하는 일은 사실은 좋은 사회가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무관하게 돼버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지금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일, 내가 안정적이 되는 일, 내가 앞으로 걱정 없이 사는 일은 좀 평등한 사회나 좋은 사회가 되는 것과는 필연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더 내가 내 삶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고 더 자율적으로 꾸릴 수 있고 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여성들의 불안감 혹은 세속적 욕망 남성이나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율성 뭐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돈과 연결돼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경제력과 자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가장 관심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 실천이 투기적인 것인지 적절한 수준에서 내 안전과 자율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그걸 자기 기준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들과 이렇게 투자 이익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적정한데 제가 나보다 더 괜찮은 투자처를 골랐어 라고 하면 계속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이렇게 좀 서로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는 그런 어떤 자괴감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당장 저부터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항상 맨날 사실 경제 방송 이제 이상 기자도 그렇고 홍상 기자도 그렇고 뭐 김용 기자도 그렇고 저희끼리 그냥 내 욕망이 잘못된 걸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맞아요.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한 제 심경은 요새 진짜 그냥 옛날에는 그냥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각자의 그런 주거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계급이 나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요새 받아요.
너무 받죠.
네, 너무 받고. 그리고 책에 쓰신 것 중에서 저는 좀 확, 약간 좀 사례는 다르지만 제가 좀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은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월세, 전세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시다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막 이 단지에서 햇볕도 잘 들어오고 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더 이상 뭐 전월세 나갈 걱정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너무나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밖에다가는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못 하신다고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 주거가 스펙이 돼버리고 계급화돼버리고 거기에 뭔가 공공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맞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가끔씩 저를 위축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죠. 근데 또 개인으로서는 계속
그쵸.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계급을 좀 저도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고 막 그런 이런 딜레마에 항상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 구조가 뭔가 그렇게 짜여지게 만 오랫동안 주조되어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실한 자기 완성이기도 하고 자율성이라는 걸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생활이 필수적인 거고 사람들은 주거가 안정돼야지 자기 삶이 안정됐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주거가 불안정하면 자기 삶이 전반적으로 언젠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거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내가 좋은 집을 갖는 것이 개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앙설여져요. 이렇게 이 젊은 여성분들이 내가 누군가한테 이전 세대랑 다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꾸리겠다라고 할 때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뭐 집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은 이런 식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여성들에게 더 많은 윤리적인 책임을 묻게 만드는 것이
맞아요.
아닌가.
네.
사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를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시달리는 그쵸. 게 있는데 네.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들어요.
진짜 공감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아니 왜 우리만 이런 윤리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돼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사는 일과 좀 괜찮은 사회,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회가 되는 게 이렇게 함께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믿음이 지금 이미 많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는 저 잘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저 특이한 뭐 공직자랑은 달라. 나는 저 강남에 사는 뭐 누구랑은 달라. 혹은 나는 저 가난한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 이렇게 분리하면서 자기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일이 좀 공동의 문제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뭐 젊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도 더 많이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집을 갖는 것과 내 삶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뭐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뭐 정책에 개입을 하는 일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연구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게 좀 있나요?
저는 이제 크게는 도시 주거의 젠더 정치학이라는 이제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해갈 계획에 있어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빚 경제, 부채 경제와
네.
청년 세대를 주제로 좀 연구를 해보고
궁금한데요.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빚을 통해서만 내 주거가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이 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빚 구조에 들어가야만 내 집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청년 세대한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일생일대의 프로젝트가 됐는데 도시에서 내 집을 살려면은 최소 10년, 길게는 40년 이렇게 매달 갚아야 되는 빚을 감당해야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큼 다녀야 아하.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럴 직장이 별로 남아있지 않죠. 네. 40년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렇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 10년도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다 눈을 질끈 감으시는 데
다 눈을 질끈 감고 지금 한숨을 쉬시는데 그런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20년, 30년 동안 꽤 큰 빚을 갚아나가야만 내가 주거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청년 세대들한테 삶 전반에 거쳐서 부채를 갚아나가야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사실은 위기와 불안을 그냥 일상의 디폴트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뭐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한 나중에 미래를 함께 기획할 동반자를 선택하면서 사실은 모두에게 불예측적인 그런 삶을 가능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만드는 하나의 연속적인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도 이렇게 위기의 일상화와 그리고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가족 구성은 충돌하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택의 금융화라고 하는 청년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변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하는 가치를 동시에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상존하기 어려운 양당 간의 삶의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 적응하는지 뭐 갈등하는지 충돌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경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 제가 조명한 이분들의 자녀 세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거기에서 젠더 차이나 계급 차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너무 흥미로워요.
출연 예약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저희 솔로일집에 한번 나오시면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같이 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어른일까 이런 고민하고 네. 있거든요. 요즘에 네. 유튜브 콘텐츠로.
한번 모색해봅시다. 한번.
네. 네.
방안.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봅시다.
네.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만 듣고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구도 정말 기대하고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시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 오늘 방송 길기는 한데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부동산 문제, 주택 실천 이걸 어떻게 고민해가야 할지 약간 단초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각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방송에 참고도 하고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듣도너호스트 이현,
홍상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듣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